네, 계속해서 우리 아마겟돈 성경 공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창세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33년 동안 사시는 그 삶의 내용을 그 맺으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으로 우리가 표현을 해도 되죠. 예. 그래서 그 언약을 이룬다는 것은 또 천국을 이룬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아마겟돈 하면은 모이는 산. 그래서 결국 시온산. 세상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천국 시온산이죠. 참 시온산. 그래서 이 아마겟돈 하면은 그 천국이라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이루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제 중간 시대라 이렇게 이름을 불렀는데, 일반은혜 시대죠. 일반은혜 시대라는 것은 일반은혜가 주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방법이 일반은혜 원리라 이 말이죠. 그러면 일반은혜 시대라 해서 그러면 특별은혜는 없느냐? 그건 아니죠. 교회는 특별 은혜의 원리로 지금 통치하고 계시죠. 그래서 교회에서 이 통치하시는 원리하고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원리가 다릅니다. 이것을 제대로 또 이해를 해야 되는데, 많은 사람이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원리를 이 세상 통치하시는 거에다 그대로 적용을 해갖고 세상도 그렇게 통치하는 것으로 착각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십계명 하나님 계명 자체를 이 세상 법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이런 소리들이 나오는데, 물론 이 세상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순종해야죠. 그리고 그렇게 순종 안 하는 것 때문에 그죄 때문에 이제 망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지금 이 특별 은혜의 원리를 세상에다 적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 은혜 원리로 교회가 진행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멤버로 안 받아줍니다. 그러나 일반 은혜 원리는 다 받아줘야죠. 믿거나 안 믿거나. 정부는 다 받아줘야죠. 믿거나 안 믿거나. 그러나 교회는 아니에요. 교회는 특별 은혜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차별을 합니다. 믿지 않으면 안 쳐줘요. 어쨌든 이제 그런, 오늘부터 우리가 이 중간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거를 좀더 자세하게 보겠는데, 그래서 그 중간 시대, 일반 은혜 시대, 그 교회 시대가 이제 끝나는 그때 적그리스도의 위기라. 이제 좀, 사탄이 마지막으로, 한번 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쳐보려고, 마지막에 몸부림이죠. 막 해봤자 근데 아무 소용이 없죠. 그러나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 시대가 빨리 왔으면 하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아마겟돈 모임. 그러나 아마겟돈 모임은 또 전쟁입니다. 그죠? 성경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서,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무슨 그런 세상 전쟁이 아니죠. 그러나 아마겟돈 모임이 전쟁이면서 전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기시기 때문에 세상은 심판을 당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되는 거고, 백성들은 구원을 얻는. 그래서 이제 천국이 눈에 보이게 성취됩니다. 지난번에 본 내용을 잠깐만 얘기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그새 언약의 임무를 완전하게 행하심을 보았습니다. 완전 순종이었죠. 그러나 완전 순종이 또 완전 승리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해를 못합니다. 세상의 승리는 예수님이 이루시는 승리, 그 예수님이 이루시는 방법은 세상에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승리를 하시니까.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승리라는 거죠. 하나님께 순종, 즉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것이 완전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컨셉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자유라는 것은 내 맘대로 하는 것이 자유인 줄 착각을 하고 있는데, 자유라는 말은 죄에서부터 자유하다는 거지. 뭐 하나님 말도 안 들어도 되고, 뭐 사탄도 안 쫓아가도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런 것은 성경이 허락도 안 합니다. 이런 현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면 바로 사탄의 자녀지, 자기가 무슨 중립에서 뭐 자유한 것, 이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의 주님이시고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죠. 그리고 이 은혜 언약, 이새 언약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비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우리가 본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 이새 언약이 이제 시행됨을 공식적으로 공포를 하셨죠. 그렇죠? 그리고 구약 때처럼 성경이 쓰여져서 그 현실이 다 증거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새 언약의 주님으로서 이제 그 언약에 들어온 백성들에게, 즉 교회에게 새 언약의 임무를 수행하라. 그 임무의 그 내용이 마태복음 28장, 즉 말씀, 성례, 치리, 즉 교회를 세워라, 즉참 성전을 지어라,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제 공포가 되고 이제부터 뭐예요? 그러면 이제 중간 시대가 시작됩니다. 즉 교회 시대가 시작되는데 오늘부터 이 교회 시대, 일반은혜 시대를 보는데 구약에서 우리가 예표 수준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벌써. 그래서 오늘은 그 구약을 좀 다시 보면서 복습을 좀 하고, 다음번부터 또 신약에서.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 중간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 교회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그러면 성경이 보여주는 그 교회시대의 모습.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될거 아니에요. 왜? 이게 우리의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의 현실이니까. 그래서 우리의 현실을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저 눈으로만 판단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눈은 속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의 그 교회 모습, 또 세상 모습, 즉 여러분의 모습, 또,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면 어떻게 성경이 지금 그걸 표현하고 있는가. 이걸 좀 보자는 거죠. 즉, 새 언약의 시행 시작부터 천국이 눈에 보이게 완전하게 성취될까지. 즉,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사이. 이것이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는 그래서 초림 때 이루셨는데 눈에 보이게 이루시질 않았기 때문에. 왜? 그건 재림 때 이제 눈에 보이게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시대의 그 중심은 믿음입니다. 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음이에요. 눈에 보이면, 그럼 그다음부터는 믿음이 아니에요. 아니, 눈에 보이는데 뭐, 어떻게 뭐, 거부를 합니까? 리젝트를 합니까? 보이는 걸.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모습보다는 이 전체적으로 큰 모습을 보는데 지금 부활하신 후 예수님께서 이제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가시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죠. 너무나 기쁜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더 읽어드리죠. 요한복음 14장 약속을 하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참 너무나 기쁜 말씀을 해주시죠. 그리고 28절에 가서 보면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십니다. 갔다 다시 오신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가시고 오시는 그 사이를 얘기하는 거죠. 예, 이제 교회 시대입니다. 그러면 교회 시대의 교회는 그러면 이런 구절을 가지고 표현을 하면은 뭐냐?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경적으로 우리 현실을 이해해야 돼요. 그러면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그 기독교인이면서도 자꾸 그 세상식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나의 삶이 뭐냐, 뭐이 세상에서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뭐 자기 이름을 남기고, 뭐 성공을 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보다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만 중심이 되면은 이거 참 세상에서는 이것처럼 한심한 삶이 어디 있습니까? 아,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뭐 열심히 이뤄야 될 텐데 예수님만 기다리고 산다. 맞아요, 근데. 근데 문제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도 이 기다리는 내용은 다 잊어버리고.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뭐 기다린다는 그런 의미가 하나도 없어요. 잊어버려요. 그러고 산단 말이에요. 이건 굉장히 잘못 사는 거죠. 예수님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그분 오시기를. 재림을 바라보며 사는 거란 말이에요. 꼭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손에라도 써갖고 기억나게, 그렇지, 기다리게 산, 이렇게라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자꾸 잊어버리니까.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예. 그러면 성경은 이 기간의 교회의 모습, 즉 기독교인들의 모습, 즉 여러분과 저의 모습, 그 현실을 구원 역사를 통해 많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복습을 하겠는데요. 노아 때그 중간 시대의 모습이 뭐였어요? 노아 때 중간 모습이 뭐였냐면 120년 동안 중간 시대의 모습을 보여줬죠. 120년 동안 그러면 그 보여진 모습은 하나님 믿는 자들은 방주를 짓는 시대였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를 짓는 시대입니다. 그 지금 그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하는 지금 여러분과 제할 일은 그 마태복음 28장에 분명히 교회를 세우라. 그렇죠? 그래서 노아가 교회를 짓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 예표 수준에서 즉 상징 수준에서 방주를 짓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죠. 근데 방주를 짓면서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거였죠. 즉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또 하나님의 심판을 전한다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망하게 하고 모든 자를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서 구원받는 방법이 오직 예수님을 믿는 거죠. 그걸 전하는 거예요. 노아도 그래서 그런 복음을 전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제 하나님 심판이 온단 말이에요. 홍수가 온단 말이에요. 근데 뭐 비웃죠. 비웃고 그럽니다. 근데 언제까지 그러면 그런 시대냐? 홍수가 올 때까지. 즉, 하나님 심판이 내려질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교회 지으며 하나님 심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구원을 전하는 겁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왜?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구약적으로, 구약은 이렇게 예표 수준이면서 항상 이렇게 이 내기립한 면에서 얘기를 하죠. 그래서 구약의 그 십계명도 보면 무엇을 하지 말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내기립합니다. 내기립이라 그러면 부정적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요? 예,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됐어요. 그러나 이제 와서는 내가 새 계명을 주니 하면서 뭐 하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하라 이렇게 이제 긍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즉 구약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도 이렇게 심판을 전하는 것 같이 표현이 되지만 지금은 이제 심판을 전한다기보다 구원을 전하는 거죠. 근데 같은 얘기예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아 시대 때도 교회 시대는 그러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예표 수준에서 봤습니다. 우리한테 적용을 해야죠. 우리가, 아, 이게 우리의 중심이구나. 정말 노아는 뭐 했어요, 120년 동안? 교회 줬어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그러면?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한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였죠. 쟤 뭐야? 무슨 홍수가 왔다는 거야? 무슨 뭐 하는 거야, 저 지금? 그러나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는 뭐라고 했어요? 400년 동안 이제 이 뭐야? 노예로 지내고 하는 그 고난의 삶을 또 얘기하시죠. 근데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이 3년하고 반 이거를 뭐 3일 반으로 표현될 때도 있고 3년 반으로도 표현될 때도 있고 이게 한때 두때 더하면 3대죠. 3대 반대 그죠? 그러면 마찬가지예요. 한때 두때 반때 하는 거가 3년 반하고 똑같은 말이고 3일 반하고 똑같은 말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시대를 이런 상징적인 그 숫자로 우리한테 보여주는데 그것을 우리가 처음에 다니엘서부터 본 내용이죠. 다니엘서하고 오늘은 주로 구약을 좀 보겠어요. 다니엘서나 이런 걸 복습으로. 다음 주에는 요한계시록을 또 보겠습니다. 어쨌든 다니엘서 9장에 가서 다시 한번 또 보죠. 왜냐하면 이 다니엘서 9장이나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상들을 통해서 교회의 그 시절을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좀 봐야죠. 우선 9장 24절부터 보시면 우리가 본 내용이니까 빨리빨리 가겠습니다.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이제 70주가 남았죠.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주관하는 영이 날 때부터, 바로 지금 다니엘 그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0일에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즉 70주 남았는데 69주가 지나가고 62일의 후에, 즉 처음에 그 7일에가 지나고 62일에, 즉 69주가 지나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장차 한 왕의 백성이 와서 그 성읍과 성소를 훼파하리려니와 그의 종말은 홍수에 엄몰될 같이 것이며 또 끝까지 전쟁이 있으리니 황폐할 것이 작정되었느니라.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회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이제 일주일 남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가 그 일회의 절반에 그 일주 절반 그러면 7일을 절반을 나누면 3과 2분의 1이 되는 거죠. 그쵸? 그 바로 절반에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다. 제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즉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기를 이게 70년 AD죠. 왜?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그렇죠? 그렇다는 말은 그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지금 남은 시간이 이제 3과 2분의 1이다 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거기에 보면은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고 설 것이고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케 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건 우리가 본 내용이니까 여러분 대강 그 3과 2분의 1이라는 것을 붙잡고 다니엘서 7장을 한번 가보죠. 다니엘서 7장하고 다니엘서 2장을 우리가 먼저 봤어요. 다니엘서 2장을 보게 되면 큰 신상이 나왔죠. 신상인데 머리가 정금이었죠. 금. 그냥 제가 했던 거니까 그냥 읽겠어요. 가슴, 팔. 이런 거는 그 금상의 은이었죠. 은. 은으로 만들어져 있고 배하고 넓적다리. 넓적이라고 어떻게 써요? 이것은 노수로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이 종아리는 철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을 보는데, 그 발은 이 뭐야, 우리가 저 발가락을 보면 10개, 발가락이 10개 있는데, 그것은 어떤 거는 철로 만들어지고 어떤 건 진흙으로. 그래서 이 머리가 바벨론 왕국이었죠, 그죠? 우리가 이거 뭐 공부한 내용이니까 지나갑니다. 그래갖고 결국 이 철, 종아리가 로마 왕국인데, 로마 왕국 뒤에는 이제 발가락이 10개 있는 것처럼 어떤 한 나라가 이렇게 모든 걸 주장하다기보다는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이제 생겨서 지금 왔는데, 이 신상이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게 바로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건데요. 7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면은 이거하고 연관되게 보여집니다. 왜냐하면은 7장 1절부터 볼게요. 바벨론 왕 베사살 원년에 다니엘이 그 침상에서 꿈을 꾸며 내 속으로 이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여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저희가 9장하고 2장은 봤는데 7장은 그때 그냥 넘어간 것 같은데요. 다니엘이 진술하여 가되 내가 밤에 이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다. 여기에는 이제 짐승이 4개가 나옵니다. 짐승이 4개가 나오는데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볼 사이에 그 날개가 뽑혔고 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입었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다. 이것도 우리가 처음 이 머리로 하면은 사자가 지금 바벨론이죠. 두 번째, 5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이것이 곧 한편을 들었고 그 입에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에게 말하는 자가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어라. 이게 곰입니다. 그 후에 6절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는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그 권세를 받았으며 표범. 그리고 내가 밤 이상 가운데 그 다음에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극히 강하며 또그 철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열뿔이 있으므로 이게 무섭고 놀라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에요. 그런데 열뿔이 있어요. 아까 여기 우리가 본 거에도 이 종아리에서 발이 이제 보이는데 발은 발가락이 10개라는 게 중심되는데 여기도 이제 뿔이 10개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15절에 가면 이제 이게 우리 8절 아직 안 읽었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즉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먼저 뿔 중에 셋이 그발 앞에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느니라. 이렇게 10뿔 중에 또 작은 뿔이 하나 나옵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러면 15절부터 이제 해석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러면 왜 우리가 사자를 바벨론으로 얘기하고 이렇게 나라들로 얘기할 수 있느냐? 해석이 나오니까요.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속에 이상이 나로 번민케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신 자중 하나에게서 나아가서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물음에 그가 내게 고하여 그 일을 해석을 알게 하여 가로되, 이 네 큰 짐승은 네 왕이라 세상에 일어날 것이로되. 그러면 벌써 이게 왕, 사자도 왕이고 왕이라는 지금 뜻이 됩니다. 18절,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의 신상을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고 그 이는 철이요 그 발톱은 노시며 그리고 먹고 부스러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그게 지금 그게 왕들이 아까 같이 그 순서를 따라오면은 무섭고 놀라운 그 왕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있죠. 로마 제국이 얘기하고 나서 20절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며 세 뿔이 그 앞에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동류보다 강하게 보인 것이다. 내가 본적이 뿔이 어떻게 해요? 성도들로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라. 그러면 지금 이 작은 뿔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합니까? 지금 이 순서대로 보게 되면은 작은 뿔이 바로 저 적그리스도 위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10개, 발가락 10개 있는 시대에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데 저 작은 뿔이 나오는 게 지금 적그리스도 그 중간 시대의 마지막이죠. 그러나 중간 시대 전체 기간 동안에 악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서부터 보면은 이게 분명히 작은 뿔 시대, 즉 중간 시대 마지막 부분이지만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간 시대 마지막 부분은 중간 시대 전체가 더 악해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결국 다 중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중간 시대의 모습이 어때요? 21절. 내가 본즉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이기었더라. 그럼 성도들이 진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교회가 죽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요한계시록 우리가 다음번에 볼 내용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지금은 말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죽는 거예요. 근데 그 죽는 모습을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표현해요? 이제 더 이상 증거를 못하는 걸로. 왜그 요한계시록 11장에서도 두 증인이 나오는데 그두 증인이 나가서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교회입니다. 근데 이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에서. 죽어요. 그랬더니 전 세계가 기뻐합니다. 그러나 기뻐한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는데 지금 그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예수님 오실 때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교회가 증거를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즉, 복음이 안전해집니다. 그래갖고 완전히 죽었나, 죽었다 싶을 때, 그렇다는 말은 교회가 또 엄청난 고난을 받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1절 보고 22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그 이제 적그리스도가 그렇게 이기고 나서 그런데 그때 바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위하여 신원하셨고 때가 이르매 성도가 나라를 얻더리라. 이게 이제 완전히 끝나는 거죠. 구약에서도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는데 근데 25절에 한번 가보세요. 이 작은 뿔에 대해서 이제 나오는데요.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나리라. 그러면 한때와 두때와 반때 그것이 교회 시대인데, 그러면 교회 시대가 어떻게 표현되고 있어요? 우리가 적그리스도가 그 적그리스도 위기라 해서 교회 시대 마지막에 어떤 특정한 인물이 나타나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적그리스도 시대가 벌써 시작된 거예요, 안된 거예요? 벌써 이렇다 하죠. 그럼요. 그래서 교회 시대 전체를 지금 표현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됩니까?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때와 법을 번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된 즉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끝까지 멸망할 것이요. 이제 완전히 멸망하는 거죠. 그러나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관심 있는 거는 뭐예요? 교회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이거죠. 뭐 어떤 시대로 표현됩니까? 지금 고난이에요.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에요.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얼마 동안? 한때, 두때, 반때 동안 고난과 핍박 속에서 사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을 해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여러분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하고 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왜 나는 이렇고 이거는 지금 성경이 벌써 얘기해줬잖아요. 고난 받는 거라고. 근데 뭐 그냥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사람들이 난리를 치면 안 되죠. 당연히 고난 받는 시대인데. 근데 뭐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것 같이 착각들을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안 해주셨으면 몰라도. 다니엘서 12장. 다니엘서 12장 1절에서부터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환란이 일어나 있으리니. 이는 개국 이래로 그때까지 없던 환란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 중 무릇 책에 기록된 모든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라.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근데 지금 12장 그 읽는 바로 그 11장 마지막에 보면요. 그 마지막에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내용이 거기 그 11장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1절에 보면은 미가엘이 나오는데 이것은 메시아를 지금 상징하죠. 즉 예수님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호위하는 대군. 호위한다. protector. 그죠? 그런데 7장의 그 인자로 나오시는 즉 작은 뿔을 멸망시키시는 그분이 바로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근데 그 12장 6절에 와서 보게 되면요.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이 기사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기로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에 있는 자가 그 좌우손을 들어 하늘을 향하여 영생하시는 자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즉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좋게 들리십니까? 아니죠. 스가랴 1장 12절. 스가랴 1장 12절에 가보겠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궁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일이 되었다. 거기도 그 언제까지 계속 이 언제까지인데 그 언제까지가 나온다는 말은 시편 6편 시편 6편 3절에 나의 영혼도 심히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언제까지니까? 시편 80편 80편 4절에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의 기도에 대하여 어느 때까지 언제까지 말이죠. 노하시려나이까? 90편 13절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궁휼히 여기소서 한 군데 더 보죠. 이사야 6장 11절 6장 11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가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거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가 전폐하게 되며 지금 이런 구절을 다 보게 되면은 지금 백성들의 고난을 얘기하면서 언제까지 그래서 지금 이 그런 내용이 좀 구약에 보면 계속 언제까지라는 내용은 항상 지금 백성들이 고난을 받는 내용인데 지금 다니엘서에서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면서 언제까지냐?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지기까지. 그래서 다시 돌아갑니다. 12장, 아까 다니엘서 12장을 지금 보고 있는데요. 다시 돌아가죠. 12장 2절. 아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그리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여기서 우리가 좀 잠깐 얘기하면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가 같이 부활하는 것으로 지금 표현이 됩니다. 그죠? 지금 그 세대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을 듣게 되면은 믿는 자의 부활과 안 믿는 자의 부활의 그 때가 다르죠. 즉 천년 왕국이라는 것을 말하면서 믿는 자는 천년 왕국 시작 때 부활하고 안 믿는 자는 천년 왕국 끝날 때 부활하는 것으로 얘기하는데 지금 이런 구절들을 보게 되면은 같이 부활하는 것으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5장에 한번 가보죠. 요한복음 5장 28절 보게 되면은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래서 저희들은 이 부활의 그 죽은 자가 부활하는 그때가 이렇게 뭐 믿는 자가 먼저 부활하고 한 천년이라는 세월이 흘러서 안 믿는 자가 부활하는 것으로 안 믿고 우리는 한 사건인 것으로 믿죠.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그런데 그때가 언제냐? 여기 보게 되면은 한 때, 두 때, 반 때 후에 즉 교회 시대 후에 즉 교회 시대가 여러분과 저에게는 천년 왕국이죠. 그렇죠? 상징적인 그 넘버로 우리가 받아들이죠. 그 천년 왕국이 끝날 때에 부활이 있다 이거죠. 그게 예수님 재림입니다. 아, 세상에 천년 왕국이 세워지는 것으로 믿지 않죠. 이런 것은 뭐 우리가 좀 요한계시록 때 많이 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번에 우리 요한계시록도 공부하는 동안에 또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종합을 하게 되면 아마 한 가지 더 보고 종합을 해야 되겠네요. 12절 다니엘서 12장 거기 보면은 이 믿는 자들은 어떻게 표현되냐 하면요. 3절에 보세요.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 좀 표현이 좀 이상하게 표현됐는데 이게 전도를 해서 믿게끔 하는 것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즉 예수님을 전하여서 그들이 믿고 이제 옳은 대로 이렇게 돌아오게 이렇게 한다. 그러면 종합을 해봐요. 종합을 하면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의 현실을 세 가지. 성전 짓고, 그 다음에 고난, 그 다음에 복음 전하는 거죠. 옳은 대로 돌아오게 만드는. 근데 뭐, 이 성전 짓는 거하고 복음 전환이 같은 거라고 얘기해도 되죠. 그래서 결국 두 가지입니다.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전을 짓는 거 하고 그리고 고난이에요. 이것은 이제 우리가 신약에 가서 더 자세하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요한계시록 우리가 이제 몇 군데 볼 텐데 다음번에 희한합니다. 교회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지는 것은 두 수준에서 보여집니다. 하나는 천국에서의 교회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서 교회 모습은 항상 뭐로 나와요? 하나님 찬양하고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요한계시록 5장이나 이런 걸 보면 뭐 찬양을 하고 지금 막 예. 그리고 교회가 세상에서의 모습. 이거는 철저하게 고난입니다. 100%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런 구절들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교회 시대에 믿는 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지금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기대해야 할 것은 뭐냐? 고난이 되니까요. 근데 그 고난이라는 것이 그 예표 수준에서는 이게 또 예표 수준인 거기 때문에 뭐 감옥에 갇히고 뭐 모가지가 잘라지고 뭐 하는 이런 걸로 많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도 그런 일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렇게 육체적인 고난만이 아닙니다. 이제 받는 고난이 뭐 감옥에는 안 가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어디 잡혀 있고 이런 거 아니래도 그 삶 속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자기한테 찾아오는 그 손해, 그 외로움, 지금 이런 고난, 이것도 엄청난 고난이거든요. 희한하게도요, 교회 역사를 보면, 그래서 그 C.S. 루이스인가 그 사람이 쓴 그 어떤 책을 보면은, 아니, 정말 정말 교회를 핍박을 하니까 이상한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다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그 사탄하고 그 부하들이 쫙 앉아갖고 의논을 하잖아요.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 더 막 그냥 정말 핍박을 했더니 더 예수님을 잘 믿고 막 더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재밌죠. 거기서 그 결론이 뭐예요? 아, 얘네들 그냥 아주 잘 있게 놔두자. 잘 살게 놔두자.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멀리 한단 말이에요. 세상 역사가 그래요. 여러분, 초대교회 그 교회 시작할 때 핍박이 어느 정도 있었어요. 그랬을 때 우리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얼마나 잘 지켰어요. 죽으면 죽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로마 제국이 그 제국 종교를 기독교로 확 바꿔버렸어요. 칸스탄틴이, 그죠? 그러면서부터 이 기독교가 망하는 거예요. 희한하죠? 근데 이게 하나님 방법이라니까요. 물론 사탄이 뭐 어쩐다 이런 표현으로도 하게 되지만은, 즉,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지금 이 고난은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고난을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환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그 예수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더 알고 싶다. 어떻게 이런 소리가 나오냐? 왜? 하나님의 뜻인 걸 너무나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뻐하는 거지 나한테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걸 기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결국 나한테 좋은 일이 되죠. 근데 우리 인간 수준에서는 우리가 피하고 싶은 거죠. 외롭고 뭐 핍박받고 고난받는 걸 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본능 아닙니까? 이 죄에 빠진 본능. 그러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내가 이렇게 죄에 빠진 그 본능에서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사도 바울은 지금 믿음으로 사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니까. 그 고난을 환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리고 그 고난이 이제 더 이상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더 이제 예수님을 더 닮게 되는 그런 opportunity, 그 예수님 삶에 더욱 참여하게 되는 그런 opportunity, 내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이 더잘 증거되는 그런 복된 일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물론 세상에서는 그렇게 안 보겠죠. 그런 현실을 이해할 수도 없겠죠.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이해를 해야죠. 그래서 이제 조금씩 조금씩 더잘 되는 것 같은데, 나도 이렇게 지금 한 거의 50년 이상을 살다 보니까요. 그런 외로움을 즐거워하시란 말이에요. 그러한 핍박을 즐거워하시는. 이게 전혀 가능하지 않을 것 같이 보여질지도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게 가능합니다. 왜? 성경이 보여주기 때문에. 진리가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증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그런 것을 기뻐하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미치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미치는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그 단어를 써주신 게. 사도 바울이. 미쳤어도. 그죠? 하나님한테 미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전혀 지금 뭐 무서워할 것도 없고 깜짝 놀랄 것도 없고 아무리 어려운 일이 생겨도 It's okay. It's okay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믿는 사람한테는. 오히려 믿는 사람이 고난이 없고 세상에서 뭐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그냥 세상에서 부러워하는 사람이 돼버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이러면 무서워해야 돼요, 정말. 왜? 이게 심판이거든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근데 안 내버려 두신다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다음 주에 요한계시록 들어가죠. 11장 중심으로 우리가 보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경을 통해 우리의 삶이 어떠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삶이 이 교회 시대에 어떠한 모습으로 표현이 되는 것인가. 말씀을 통해 구약서부터 이렇게 미리 알려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말씀을 잘 이해하여서 정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고 어떠한 현실이 지금 주어져 있는 것이고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과 핍박과 외로움 속에 살지만 또 천국의 그 삶을 소유하고 또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과 평강을 누리며 그 뜨거운 교제를 나누며 이렇게 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사는 이 저희들의 이 참모습을 성경을 통해 더욱 확실하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에 따라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성경이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 고난이지만 또 기쁘게 예수님을 전하고 그 예수님의 성전을 짓는 이 일을 또 열심히 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